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 노동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휴식과 여가의 권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 인권 선언 제24조입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자, 그래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자세히 좀 조문을 뜯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거고요. 사장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긴다. 자, 휴식, 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하느라고 쉬지를 못합니다. 좀 쉬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눈 밖에 나서 내 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쉬지 못하죠. 그래서 이 휴식과 여가의 권리는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밥 숟가락 들림 있는 사람은 다 국가위에서 노동해라. 이렇게 나오면 쉴 수가 없죠.
네.
지금 쉰다고? 그럼 너는 일자리 주지 않을 거야. 자, 집에 가서 평생 쉬어. 이러면 또 이렇게 협박하면 쉴 수가 없죠.
네.
야, 쉬게 해줄게. 그 대신 쉴 때는 노임이 없다. 이러면 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급휴가,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노임을 받는 휴가, 유급휴가를 인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권리는 대부분 국가에서 다 노동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은 법만 있을 뿐 잘 지켜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제대로 노임도 안 주는 공장에서는 이런 것들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예.
제대로 노동을 해도 노임을 못 받고 또 배급이 없으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사실 이게 참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거는 100년 전 유럽보다 못한 정말 노동으로 보면 미개한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미공급이다, 팔삼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노동법 기준은 어떤가요?
예, 사회주의 노동법을 살펴보면 일일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여기까지는 국제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남는 8시간이 학습이에요, 학습.
아, 네.
사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학습하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여가 개념이 없다고 봐야죠.
아, 네.
인류 역사를 보면요. 8시간 노동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자본주의가 도시화, 산업화되는 초기에는 정말 노동 강도가 셌어요.
네.
1815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영국에서 처음으로 하루에 10시간만 일하자 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시간 더 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1930년대는 그 21살이 안 된 청소년들은 야간 작업을 시키지 못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또 18살 미만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예, 법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일을 하고 12시간 넘게도 일을 하고
네.
그랬던 거죠. 자, 미국에서는 1842년입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벌써
네.
이때부터 아동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제정이 됐고요.
예.
1868년에 미국에서는 국가 공무원은 하루 8시간만 일을 한다. 예, 국가가 먼저 좀 지켜야 기업들도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죠. 1890년대 베를린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이 국제회의에서 뭘 얘기했냐면 아동들은 노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아동과 여성은 광산 노동 또 밤에 야간 노동 못한다.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였어요.
네.
세기가 바뀌어서 1916년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법이 인류 역사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예.
1917년이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이 아주 강력한 국가법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류가 8시간 노동의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거 이거 노동자들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역사에서도 세종대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 그 사대부 양반들의 세계관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좀 특이한 사례가 좀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세종대왕 때 얘기예요. 출산휴가입니다.
아.
그 예전에 관노라고 해서 관청에 소속된 노비가 있었죠. 조선시대 제도에.
예.
그런데 이 여자 노비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도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회의를 하다 세종대왕이 이런 실태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노비들은 출산을 하면 별로 쉬지를 못하고 바로 일에 동원되니까 출산 후유증 때문에 많이 죽는다.
네.
예, 그때 당시에 그 관노의 출산 휴가가 7일,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들은 세종대왕이 야, 100일로 늘려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전교를 내리게 돼요. 세종대왕의 평생 그 자식들을 많이 낳으셨죠. 아들이 18명, 딸이 4명. 야,
맞네요.
예, 그래서 자손이 많아서 그런지 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00일을 출산휴가를 줘라. 지금 생각해도
뭐
꽤 많은 날짜죠.
많은데. 그 시대에는 예. 대단하네요.
양반들이야 자기 노비를 그냥 재산처럼 취급하니까 사람 취급을 사실 안 했는데 관노라는 것은 국가 관청의 노비, 의미상으로 보면 왕의 노비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출산휴가를 100일로 파격적으로 늘려준 겁니다.
네.
이 세종대왕이 유능한 왕이라는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많이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시킨 일을 나중에 꼭 물어봐요. 했냐 안 했냐 어떻게 됐냐 이걸 꼭 따집니다.
네.
4년 후에 또 물었습니다. 관청의 노비들의 출산과 건강이 어떤지 실태를 보고하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전하 별로 나아진 게 없사옵니다. 왜 그런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쉴 수 있지만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해도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예.
예, 세종대왕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출산 1개월 전부터 일을 면제해줘라. 예.
야.
4년이 지나서 또 물어요. 세종대왕 네. 집요하시죠? 어찌 되었는가? 예, 신하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노비들이 출산휴가를 받아 아기를 낳지만 자기 몸도 추스려야 하고 아기도 키워야 하니까 산모, 아이 모두 병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세종대왕의 예,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출산 직후 30일 동안 남편 내게 일을 시키지 말아라.
오.
예, 관노는 관노끼리 부부죠. 예, 네. 노비들이 뭐 양반이나 평민들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출산 30일 휴가를 준 거예요.
야, 그때 들어서는 정말 파격적인
예,
제안이네요.
사실 그 조선 왕조가 워낙 봉건적이라 사실 좀 저 같은 사람이 인권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세종대왕 시절보다 좀 지금이 더 못한 부분도 어느 측면에서는 있지 않냐.
그러게요.
이런 좀 반성적 의미에서 제가 세종대왕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남편 출산 직후 30일 휴가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뭐 조선시대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휴식, 여가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 아, 물론 일이 보람이 있습니다. 즐겁고 가치가 있죠. 동물들이 노동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 노동한다는 건 아주 자랑스럽지만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단지 생존을 위해서 하루 세끼 먹고 추위 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또 한 측면에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여가 이것은 인간만 누리는 특권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인간이 개인적 존재라면 만약에 개인적 존재라면 모든 걸 뭐 스스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휴가나 여가 이런 것도 그런 개념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예. 인간이 진짜 혼자 사는 개인적 존재라면 아마 자기 혼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이 사회적 존재죠. 협력을 합니다. 협동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휴가 휴식이 여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
때문에 결국은 누구는 밤에도 일하고 누구는 낮에도 놀고 이런 거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노동과 그 노동의 가치를 물론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맞출 수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좀 맞추자는 거죠. 인간끼리 배려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으로 보는 겁니다.
예.
사회 구성원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배려해줘야만 실제 가능한 권리라는 거죠. 지금은 보통 국가에서는 이제 흐름이 많이 변해서 휴식과 여가 이런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창조성이 있죠. 사람은 목적의식적으로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걸 그냥 쥐어짜기만 해서 사람이 더 창조적으로 되고 생산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자본주의식대로 말하자면 그냥 먹고 자는 시간 말고 일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성과가 더 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휴식과 여가를 잘 보내면 인간의 창조성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쌓인 겁니다.
네.
잘 쉬고 잘 놀아야 더 높은 수준의 생산과 성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따르면 성과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인권 따지다 보면 실제 이익도 없고 생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을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그 규범 가치적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예, 이익을 내는 데서도 좋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25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 25조는 두 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실업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워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예, 이어서 2항입니다.
네.
자식이 딸린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부모가 결혼한 상황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간에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적절한 생활 수준 혹은 필요한 생활 수준, 적합한 생활 수준 이런 권리를 말을 자주 합니다.
네.
아, 그러면 뭐가 적절한 생활 수준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래요.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
네.
이 선언문에서는 건강과 안녕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원문은 health and well-be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어떤 나라에서는 요즘에 well-being 이것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렇게만 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영어 번역이 이제 잘못돼서 뭐 좋은 거 먹고 막 호사하고 이런 것만 well-being 이러는 건데 원래 영어 인권선언문에 나오는 영어 well-being은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료 이런 것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가 있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거나 뭐 길 가는데 그냥 자동차가 와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슬프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이가 드는 것도 좀 슬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개인이 그냥 속수무책 상황으로 놓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이라도 좀 방조를 해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적절한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25조의 1항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최소치,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만한 일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적절하다라는 개념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는 게 적절하다의 개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적절이라는 말이 충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꼭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25조 2항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딱 정했어요. 예, 25조 2항에서는 바로 어머니, 아이, 청소년. 왜 어머니냐? 왜 아버지를 뺐냐? 물론 이제 남자 아버지도 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인류 역사를 길게 놓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여성, 어머니가 늘 불리하고 고생스러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랜 역사 동안 가정은 남성 중심으로 가족의 또 어떤 대표 책임자가 남성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 가족,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예. 아들을 낳겠다고 다른 여자를 뭐 데리고 와서 대리모도 있었죠. 그거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 모성 측면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죠. 굴욕감이죠.
예.
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느라고 사회에서 경쟁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실력을 계속 키우고 지위를 유지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특별히 더 어머니들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이게 선언문의 취지입니다.
네.
자,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부모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린이들은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 선언문이 작성되던 시절에는 세계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민족 소설에 홍길동이 있죠.
예.
예, 지금으로 말하면 홍길동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으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는 홍길동을 서자라고 불렀죠.
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래서 이제 홍길동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유명한 홍길동의 한탄인데
그렇죠.
적자만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속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도 자식 수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홍길동이라도 그 형과 적자와 똑같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혼인이라는 법적 문화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는 똑같다고 선언문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했나 안 했나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나 이런 것으로 아동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발달해 온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UN에서 이런 취지에서 채택된 국제협약들이죠.
네, 국제인권뉴스 알아볼까요?
예,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입법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올해 법정 근로시간을 한 주에 28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예, 유럽에서 가장 빨리 치고 나가고 있어요.
예.
아, 유럽연합은 이미 1993년부터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EU 회원국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 국가들이 이보다 훨씬 짧게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꽤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각각 1995년, 2000년에 주 35시간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유럽에서 좀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평가받는 남유럽의 포르투갈, 그리스도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주당 40시간, 42시간 이 둘 중에 하나를 제도로 정착을 시키고 있어요.
예.
유럽만 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일본도 1988년 46시간을 정했고요. 1994년에는 40시간까지 줄였습니다.
예.
40시간이면 주 5일제에서 하루에 8시간에서 8시간 5일에서 40시간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국가 경제로 봐도 그 개인의 여가가 늘어나야 좀 돈도 쓰고
그렇죠.
소비를 하러 다닌다 이거죠.
시간에.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계 경제 대국 미국은 그 평균 근로 시간이 세계 평균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역사는 오래됐어요. 1938년에 주당 40시간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미국도 근무시간을 근로시간을 이제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예상 못했던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죠. 볼보가 스웨덴에 있는데 이 스웨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6시간 노동을 하면 어떤가 실험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해보고 나서 입법으로 만들지는 않기로 했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노임이 너무 많이 나가고 다른 나라들 다른 생산 기지와 고려를 하면 6시간만 일하면 국제적인 협력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한국도 노동시간이 길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국제적인 추세가 좀 고려되고 있나요?
예,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들 중에 정말 노동시간 많이 하기로 2등입니다. 2등.
네.
1등이 멕시코고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2113시간. 그래서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평균보다 347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1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한다고 치면
예.
1년에 43일을 더 일하는 겁니다.
예.
그 한 두 달을 더 하는
일을 진짜 많이
있죠.
하네요.
예,
네.
대단한 수치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취업한 사람의 1년간 실질 노임을 보면 구매력 계산으로 경제학적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3천 달러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1시간 일했을 때 한국의 노동자들이 받는 노임이 약 15달러. 일본은 1시간당 약 20달러. 독일은 1시간당 약 32달러. 예, 미국도 한 32달러. 그러니까 시간당 받는 노임이 높아야 근무시간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그러네요.
한국은 아직은 인건비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올해 통과가 됐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휴식과 여가의 권리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